성탄절에 가장 자주 잊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보면 마리아나 동방의 박사들 또 목자들은 자주 등장한데 요셉이 나오는 크리스마스는 아직 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성탄의 사건에서 귀한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그의 믿음으로 감당했던 역할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여성이 혼자 키우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생존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성탄 이야기에서는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왜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 읽어보겠다고 작심하고 이제 신약 성경을 펼쳐둔 사람은 당황하기 쉽습니다.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알 수 없는 이름들이 반복되면서 내가 과연 읽어야 되는가 그렇게 고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족보는 유대적 문화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어떤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알릴 때 족보를 통해서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록에서 족보가 나온다는 것은 어떤 중요한 역사적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또 그 족보를 통해서 소개된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창세기 구조는 족보를 중심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중요한 사이클마다 족보가 등장하고 그 족보를 통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개될 때도 족보가 나오고 또 다윗이 소개될 때도 족보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분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동시에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 그것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땅에 많은 자손을 주시고 또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는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 땅에 이루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육신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성취된 분으로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통로가 되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왕손이 목수의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은 왕권이 몰락되었다는 걸 의미하죠. 언제부터 목수의 일을 했는가? 아마도 그의 아버지 때부터일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그 당시에 아주 기묘하고 중요한 직업이었던 목수의 직업을 하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주로 살았던 것은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 근처에 신흥도시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자면 신도시죠. 많은 건축업들, 특별히 목수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요셉은 나사렛에 머물며 목수의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목수의 직업은 매우 정직한 직업이죠. 자신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애쓰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나오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에서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며 하나님의 약속들을 경청했던 사람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일상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언어는 히브리어죠. 예수님을 통해 보면 예수님은 이 히브리어, 아람어, 일부 헬라어 이런 여러 언어들을 회당을 통해 습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배움이 필요 없이 모든 언어에 능통하고 모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분도 학습을 하셨고 배우셨고 회당에 출석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습득하신 거죠. 그것은 아버지 요셉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19절에서 하고 있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단어에 그의 가정과 직업, 신앙의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고 있던 요셉이 자신과 정혼한 상태에 있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나타났다는 것을 들었을 때 요셉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아멘으로 응답했을 때 그녀의 몸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을 때 마리아는 요셉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마리아의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은 무너졌을 겁니다. 괴로웠을 겁니다. 요셉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괴로워했을 겁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마리아의 말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역사가들은 당시의 사회의 모습은 젊은 남녀가 자유롭게 요즘으로 말하는 데이트를 오래 하면서 서로를 사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서로를 깊이 신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말을 믿을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셉이 처음에는 가만히 끊고자 파혼하고자 했지 않습니까? 믿지 못했다는 거죠. 관계를 끊고자 했던 것은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둘째로 처녀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을 겁니다. 셋째로 이 두 가지를 믿고 받아들일 할지라도 왜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이 던져졌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렇게 딜레마를 주신 것입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신이 결백하고 자신이 분명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에 담대할 수 있었겠지만 요셉은 마리아의 말을 믿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러한 딜레마를 주시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처녀에게서 잉태되어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는 것이라면 정혼하지 않은 관계에 있는 여인을 택하시면 됐지 않았을까? 그러면 더 의심 없이 오해 없이 문제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정혼한 관계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셨고 요셉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런 시대적으로 유대 문화에 있는 이 정혼이라는 독특한 문화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 문화에는 오늘날에는 우리 시대에는 없는 그런 독특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약혼과 결혼의 중간 단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약혼이라고 번역이 하고 또 정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정확하게는 그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 혹은 정혼이라고 했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가 우리 시대 문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약혼은 결혼을 약속했지만 함께 살지는 않죠. 그래서 결혼에 이르기 전에서 일종의 그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함께 살지는 않는 그런 기간, 프로베이션 영어로 표현하면 그런 단어가 그런 기간이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1년 동안 함께 살지 않는 기간. 이것을 정혼 기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도 남편이라고 그러고 아내라고도 표현합니다만은 함께 살고 있지는 않는 그러니까 자녀가 생길 수 없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정혼한 상태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적법한 자녀로서 법률적인 자녀로 신분을 획득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 이 기간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나타났을 때 요셉은 마리아와 파혼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혼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요셉이 마리아를 이렇게 버리게 되면 마리아는 공개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마리아의 문제를 묵인하고 혼인하게 되면 주변 사회로부터 요셉이 비난을 받고 평생 수치를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처음에는 남모르게 관계를 끊고자 파혼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인이었고 책임감 있었고 마리아를 사랑했기에 가만히 남모르게 조용히 그렇게 파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은 그가 살던 지역을 떠나 살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마리아를 떠나 보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육신의 아버지로, 메시아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잘 나타납니다. 만일 요셉이 신중하지 못하고 쉽게 분내하고 그런 성격이라면 마리아와 예수님이 위험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정혼한 상태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심으로써 처녀에게서 태어나는 메시아의 예언을 이루시면서 동시에 그 당시 사회에서 처녀에게서 태어났을 때의 사회적 위험, 버림받고 돌에 맞고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의 정죄를 받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혼 상태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택함으로써 적법한 자녀로서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언도 성취하고 또한 예수님도 보호하는 그런 모든 예언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정혼한 상태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믿음으로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메시아의 탄생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계시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으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러한 꿈에 계시를 받고 요셉은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용기 있게 순종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 불신, 또한 배신감, 상처, 놀람, 절망감,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에 더 나아가 앞으로 있을 모든 수치를 자신이 다 담당한다는 용기가 있었기에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탄이 세상에 이루어질 때 요셉이라는 인물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믿음의 용기였습니다. 그것은 성탄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에게도 요구됩니다. 요셉에게는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자신이 앞으로 당할 수치와 비난과 때로 사람들의 공격과 오해를 자신이 다 감당하겠다고 하는 용기였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용기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주인된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나아갈 때 필요한 믿음의 용기, 자신이 왕으로 살아가던 인생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임재하실 때 필요한 용기,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 사는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필요한 용기,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때로 요셉이 받았던 오해와 조롱과 수치, 의심을 당할 때 필요한 믿음의 용기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을 때 때로 어떠한 희생과 고난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용기, 그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용기인 것입니다. 성탄은 믿음의 용기를 요구합니다. 성탄은 단지 우리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즐겁게 한번 즐기고 인생을 넘어가라고 주신 그러한 문화적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영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기에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심을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경배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지 아니면 그분이 오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인생, 내가 왕이 된 인생으로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탄이 요구하는 이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요셉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성탄 주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 기뻐하며 환영하며 경배합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보여주었던 믿음의 용기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